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마음에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깨어 있으라, 기도로 깨어 있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. 추운 겨울 무릎 높이만큼 쌓아버린 이 눈이 녹아내리고 이 들마다 저 형형색색의 이 꽃봉오리가 맺혀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이 봄이 왔다라는 것을 짐작하게 되죠. 꽃들이 활짝 피어나서 열매를 맺고 또 길거리의 나무마다 그 푸르름이 그 녹음이 지쳐져 가는 것을 보면 완숙한 봄이 또 왔고 여름이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. 이처럼 눈에 보이는 이 자연의 작은 이 변화들을 통해 우리는 계절의 변화를 감지하게 되지요.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는요,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나라가 오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어떤 징조들, 어떤 사인들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. 이 누가복음 21장은 계속해서 그러한 징조들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, 세계 곳곳에서 민족과 민족이,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발생하는 것도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마지막 날이 도래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이 징조들입니다. 우리는 이미 뭐 이러한 징조들을 지난달 뭐 요한계시록을 저희가 강해를 통해서 깊게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. 이 많은 성경학자들은요, 이 세상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자연 현상들을 보면서 아, 정말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, 실제로 이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저 선교사님들과 또 선교학자들의 말을 따라보면 이 땅끝이라 불리는 그런 민족들과 이 국가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고 또 그들 가운데 개종자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아,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깝구나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이미 2000년이나 가까이 지났는데 어찌 안 오시나, 마치 내일이라도 오실 것처럼 말씀하셨던 주님이 안 오시는구나라고 기다림에 지쳐서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도 또 있습니다. 그러나 만약 오늘 우리가 이 전도를 통해서 회개할 사람이 있는데 오늘 우리의 어떤 이 전도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할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어제 오셨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영원한 이 불구덩이에 이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다리고 계시죠.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계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. 그러나 이 마지막 날은 우리가 때와 시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다 정해놓으신 것이죠. 우리가 앞서 봄이 온다는 사실을 이 눈으로 보고 자연을 보고 알 수 있듯이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며 알게 됩니다. 그러나 봄이 왔다라는 것을요, 몇 날, 며칠, 몇 시에 온다라고 말할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재판의 날, 심판의 날, 마지막 날도 정확하게 언제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. 오늘 본문 가운데서 예수님은요, 무화과 나무와 다른 나무들이 싹이 나기 시작하면 여름이 가까이 온 것을 알게 됐듯이 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음을 알리는 일들이 실현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알라고 하셨습니다. 저는 이 어린 시절 주일학교 때 즐겨 부르던 찬양, 사막에 꽃이 피어 나건대리라. 어떻게 사막이 꽃이 피나라는 이런 생각들을 참 궁금하면서 불렀던 기억들이 있는데요. 실제로 이 뉴스와 신문을 보면 이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서 이 사막이 꽃이 피는 현상들이 일어나죠. 참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. 오늘 우리 본문 3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. 32절 말씀입니다. 시작.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르리라.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중에 사실 이 32절 구절이 제일 난해합니다. 여기 보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이라는 이 표현 때문에 그러는데요, 이 글을 잘못 해석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말하고 계신 즉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세대의 유대인들이 다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런 해석들이 문자적으로 되지요.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대는요, 이 역사 속의 어떤 특정한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스르고 불신하는 온 인류의 역사를 가리키는 것이지요. 즉 살인이나 강간이나 절도나 유괴나 사기와 같이 계속해서 이 무시무시하고 참혹한 이 범죄가 만연하는 이 세상이 영원토록 이를 것 같지만, 또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, 이 세대가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홀연히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. 그래서 세상에 악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도적같이 임하신다라는 표현을 성경이 계속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. 예수님께서는요, 자신이 다시 돌아오실 그 날, 그 마지막 날을 기다리며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당부하셨습니다. 우리 34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. 34절 말씀입니다. 시작.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.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. 여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의 이 세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. 이것이 꼭 그들만의 특징이라기보다는요, 정말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세 가지가 역시 함정과 같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. 첫째는 방탕함입니다. 그들은 하나님 없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이 가져다주는 이 쾌락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죠.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육신을 마음껏 놀게 놔두고 마치 고삐 불린 망아지처럼 이 세상 것들을 마음껏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죠. 얼마 전 영국의 시내를 돌아다니는 이 시내버스 안에 이런 광고 문구가 실렸죠. 어쩌면 이 세상에 하나님은 없을 것입니다. 마음껏 인생을 즐기십시오. 이 문구는요, 이 무신론자로 유명한 이 리차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그와 함께 있는 그 학회 사람들과 함께 이 시내 광고 이 버스 광고판에다가 우리가 이 하나님이 없다라는 광고를 시켰다라고 이 모금을 하기 시작했어요. 그런데 불과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그 모금 금액이 1억 4천 만 원, 우리 한국 그 원으로 했을 때 1억 4천만 원이 이 모금이 됐다라고 합니다. 그만큼 지금 이 시대에도요, 여전히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,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. 그냥 신이 있다라고 생각하기엔 이 세상이 너무 악한 것처럼 보이고, 또 신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뭔가 인생을 즐기며 살아갈 때 자꾸 거림직한 이런 죄책감이 드는 거죠. 그래서 이 현대인들이요, 이 신을 죽였다라는 표현이 바로 그런 데서 나오는 거죠. 내 안에 있는 그냥 신을, 그냥 이 신적 의식을 지우고 살아가는 그 행위를 가르쳐서 신을 죽였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죠. 그것이 바로 방탕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. 자, 둘째로요, 술취함이 여기 등장하죠. 아유, 목사님 뭐 술 마시는 게 뭐 그리 큰 대수로운 죄가 됩니까? 뭐 담배 피우는 거 뭐 그게 죄가 됩니까? 더한 사람들도 많은데, 뭐 이런 질문들을 참 제가 많이 들어요. 그러나 저는 이 주초 문제는 어떤 그냥 하고 안 하고의 단순한 행위로 우리가 해석할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그것이 뭐 죄냐 아니냐 이런 걸 좀 따지기보다는요,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신 어떤 그 창조의 그 목적들을 생각해 보면 되는 것 같아요.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순히 그냥 술이나 이 담아놓은 어떤 술독이나 어떤 연기가 필요한 어떤 굴뚝처럼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내가 어떤 행위를 하면서요, 이 행위를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드릴 수 있는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행위라는 것이죠. 그러나 반대로 그러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지양해야 하는 것이죠. 이 주초 문제를 가지고 그것이 죄냐 아니냐 하는 이 흑백 논리로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, 우리가 순종에 대해 얘기할 때요,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. 이것이 죄냐 아니냐를 따지고서 내가 이것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진노를 내리시지 않겠다. 아, 내가 이 정도는 하고 살아도 되겠구나 하고 그 선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지키는 사람은요, 소극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죠. 그러나 이것이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, 그것이 명백하게 성경에 써있지 않을지라도,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보다는 이것을 금하고 내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더 기쁨이 되겠다 하고서 그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적극적인 순종인 것이죠. 여러분, 술 취한 것, 술 마시는 것, 뭐 한 잔 마시는 것 자체가 뭐 얼마나 큰 죄겠습니까? 그거보다 더한 것도 사실 더 많잖아요. 그렇죠? 사람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또 내 욕심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어찌 그것보다 더 덜 악하다 하겠습니까? 그러나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 술 취함이 나온 이유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. 그냥 소극적인 의미로 그냥 이것이 죄냐 아니냐 하는 그 수준에서 머물러 살아가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라는 것입니다. 마지막 세 번째는요, 생활의 염려입니다. 무엇을 먹을까? 무엇을 마실까? 무엇을 입을까? 염려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생각하는 데에서 사실 멀어지게 한다라는 것이죠. 여러분, 참 안타깝지만 저와 같은 이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? 목회가 힘들어서요? 아니에요. 바로 이 돈에 관한 문제 때문에 목회자들이 너무 많이 쓰러진다는 거예요. 왜요? 먹고 사는 일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 하나님을 가르치는 일 또한도 이게 이 소홀이 되고 등한시 되는 것이죠. 영적인 일을 감당하려 하는데 이 육신적인 필요들이 있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의 싸움 가운데서 지고 있는 것이죠. 여러분,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 가운데 있어서 쌓아가는 이 영적 싸움들도요, 생활의 염려로서 자신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들이 내 마음 가운데 있지 않은 것이죠. 오늘 당장 먹고 사는 문제도 분명 중요한 문제예요. 그러나 그 이면에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가 우리 인생에서 더 중요한 이슈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것이죠. 무엇을 먹을까? 무엇을 입을까? 무엇을 마실까? 염려하지 말라.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.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와 같은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라. 그 다음 말씀이 무엇입니까?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. 그러면 어떻게 하셔요?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. 주님께서 이 말씀을 직접 우리에게 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?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, 그 의식주의 문제에 사로잡혀서 그 이상의 차원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지요. 그러나 영적인 원리는 여기 있습니다. 우리가 그런 것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하나님의 나라 것을 먼저 찾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더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. 자, 바로 이런 방탕함, 술 취한, 생활의 염려, 이 세 가지 것들이 이 마지막 날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요, 우리의 마음을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는 그런 것들이라는 것입니다. 자,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 바로 35절에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와 있죠.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것이 임하기 때문에 이 아무도 하나님의 이 심판의 날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에서 이 조심하라고, 피하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. 따라서 예수님께서는요, 그럼 마지막 날, 이 말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이 자세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계신지 우리 36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. 시작.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. 장차 올 이 모든 일이란 예수님이 오시기 전 나타날 모든 징조와 그 나타날 현상에 대해 의미합니다. 자, 그런데 오늘 이 36절에 보니까요, 이 어떤 표현이 등장하면요,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라는 이 표현이 있습니다. 근데 이 표현이 이중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. 오늘 내가 기도하면서 이 성령의 임재 안에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. 이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고 그 얘기를 하거든요. 그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.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서 다윗의 표현을 빌려 말하면 코람데오, 주님 앞에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라는 게 첫 번째 의미예요.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인자 앞에 서도록 그 마지막 날, 그 심판의 때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라는 것이죠. 여러분, 이 본문의 이 두 가지 의미를 하나로 합쳐서 말하면 이런 거예요.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서기를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, 늘 주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하나님을 모시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사람은요, 마지막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.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라.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세를 살아갈 그의 제자들, 바로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이었습니다. 지금도 이 세대는 마지막 날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지요. 새벽이 밝고 닭이 울음으로 시작된 이 하루는요, 오늘도 하나님 나라로 가깝게 한 발자국 더 성큼 다가온 것입니다. 오늘 이 하루 이 땅에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방탕함이나 술 취함이나 이 세상의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기도로 깨어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감사합니다.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원리와 그 법칙과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. 하나님, 전쟁과 기근과 또 여러 가지 주님 오실 그 나라에 대한 그 소식들을, 하나님, 소문과 난리를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마지막 때 가운데 하나님,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깨어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.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이 세상의 염려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그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그 모습을 살아가려는 그 마음으로,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까,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더 큰 기쁨이 될까를 고민하며 그것들을 순종하며 또 살아가며 우리의 삶 가운데 구현해 나아가는 하나님,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하루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.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